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위대하시고 높임을 받게 합당하신 것을 이 아침에도 고백하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하늘과 땅을 다 이제는 통일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아침에 나왔사오니 이 아침에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야 독수리의 새 힘으로 저들을 새롭게 하사 하늘로 치솟는 믿음을 저들에게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에 기름 부어주옵소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또 듣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75편 보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고 감사드리오니 이는 주의 경이로운 일들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을 선포함이니이다. 내가 회중을 받아들이면 바르게 판단하리라. 땅과 그곳의 모든 거민들은 해체되었으나 나는 땅의 기둥들을 붙들고 있느니라. 셀라. 내가 어리석은 자들에게 말하기를 어리석게 행하지 말라 하였고 악인들에게는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고 곧은 먹으로 말하지 말라.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니 그가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세우시는도다. 주의 손에 한 잔이 있으니 그 포도주는 붉고 완전히 혼합되어 있도다. 그가 그것을 쏟으시니 지상의 모든 악인들이 그것의 찢기를 짜 마시리로다. 그러나 나는 영원히 선포하리니 내가 야곱의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내가 또 악인들의 뿔들을 모두 꺾을 것이나 의인들의 뿔들은 높이 들려지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부분은 다 택한 민족들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게 접붙여진 거죠. 원래 이 성경의 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한 메시지요. 또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기로 한 약속이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주체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결국은 뿌리가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수가성전에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랬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본다면 이 시편이야말로 다윗 같은 사람들, 모세 같은 사람들, 아삭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이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일어날 것을 여기에 얘기하고 있고 여기 또 셀라라는 말이 이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어요. 그 1절을 보면 주께 감사드리고 감사드리오니 경이로운 일을 행했다. 옛날 애굽에서 나올 때도 경이로운 일을 행했죠. 예? 또 그 전에 바벨론에서 나올 때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나올 때도 경이로운 일을 행했죠.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 큰 바벨론에서 나올 때 그때 엄청난 경이로운 일들을 그들이 볼 것이다. 감사드리고 감사드리오니. 감사를 두 번 했죠. 감사드리고 감사드리오니. 이건 마땅히 감사드린 거죠.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그렇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감사가 입에서 끊이질 않죠. 감사가 끊일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을 선포한다. 주의 이름이 가깝다. 경이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께서 로마서 10장 8절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양심에 비춰서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주장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갑자기 무슨 일이 당하면은 하나님 맙소사 그런다고요. 결국 하나님이 저들 안에 운행하고 계신다고.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입을 열어서 믿고 고백하면 구원 받는 거죠.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사 안 지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사는 지내야지 그러더래. 죽으면 그만인데 왜 제사를 받아 먹으려고 그래? 뭔가 죽은 후에 자기가 어딘가 유리방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육신은 잘 모르지만은 속에 있는 그 양심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이든지 충분히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사람들이 구원 받은 다음에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왜? 그들 입술에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으로 들어가고 입술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이제를 보면 내가 회정을 받아들이면 바르게 판단하리라. 바르게 판단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목사님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길 바라고 정치가들은 많은 사람을 다스리길 원하죠. 그런데 정말 바르게 판단할 것인가? 사람들이 많이 오기 전에 내가 그들을 바르게 인도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 어제도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전도로 시작해서 교회를 세우신 분인데 불신자만 전도해가지고 4천 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수평 이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부흥을 안 주신다. 수평 이동이 뭐죠? 다른 교인을 데려오는 거 이제 그거 하지 말고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을 제자 삼아야 된다. 그래서 그 교회는 한 사람마다 다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불신자를 전도해서 집에 가서 가르쳐서 제자를 삼아가지고 4천 명이 됐다는 거예요. 참 귀한 목사님이더라고요. 예? 귀한 목사님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본받을 만한 일이죠. 본받을 만한 일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한국 교회들이 수평 이동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죠. 프로그램 하는 이유는 뭐죠? 그것은 수평 이동을 위해서 하는 거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가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을 뻗칠 때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것이다.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지금 자꾸 줄어든다 그러죠?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참 지적하는데 바로 성령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3절 보게 되면은 땅과 그곳의 모든 거민들은 해체되었으나 나는 땅의 기둥들을 붙들고 있느니라. 셀라. 셀라가 나오죠. 다 해체된다. 환란 때 얘기하는 거죠. 땅의 기둥들을 붙들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땅의 기둥을 붙들고 있겠다. 땅의 기둥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을 것이다. 아무리 여기 전쟁이 일어나고 불바다가 돼도 하나님께서 땅을 붙들고 있을 것이다. 환란 때에 지구 인구가 반이 죽습니다. 60억이면은 30억이 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땅의 기둥들을 붙들고 있는다. 땅의 기둥들을 붙들고 있는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에게 말하기를 어리석게 행하지 말라 하였고 악인들에게는 뿔을 들지 말라 하였더라.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가 뭡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짓을 하죠. 도둑질을 해서 도둑이 되는 게 아니라 도둑놈은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는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어리석은 자들에게 어리석게 행하지 말라. 악인들에게는 뿔을 드지 말라. 악인이니까 뿔을 드는 거죠. 악인이니까 뿔을 드는 거죠. 참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니 그가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세우시는 거다. 동서남북이 있는데 동서남쪽만 있고 북쪽은 없습니다. 결국 높이는 것이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북쪽에서 온다. 북쪽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14장에 보게 되면은 14장 13절 보면은 12절 보면은 오 아침에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했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것들 위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 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을 볼 땐 북쪽 하늘에 저 북극성 너머에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가 거리는 얼마 될지 몰라도 저 삼층천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보면은 알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은 낮추시고 또 원하시는 사람은 세우신다. 인류 역사는 인간이 범죄한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다음에는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매를 치기 위하여 이방 나라들을 높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나 아시리아 왕이나 뭐 그리스 왕이나 로마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도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뿔을 들었습니다. 고든 먹으로 내가 최고다, 내가 다 이루었다. 느부갓네살이 그러다가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죠. 손톱이 발톱이 독수리처럼 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한 다음에 그가 정말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세계대전 때 히틀러나 무솔린이나 또 소련의 스탈린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권세를 준 거죠. 하나님이 잠깐 쓴 거죠. 악하게 사용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거룩하게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들이 다 교만하다가 결국은 다 죽고 말아 비참하게 죽고 말았죠. 그들의 뿔이 꺾이고 말았고 그들의 고든목이 꺾이고 말았고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나침판에 그 화살표 있는 그 부분이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죠. 하늘은 파란색은 하나님의 색깔을 얘기하고 시나산에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파란 참 벽옥 같은 하늘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주의 손에 한 잔이 있다. 그 잔이 뭘까요?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이 드러내는 잔,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이 드러내는 잔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가보면은 결국 포도주 틀을 받는다. 심포도주를 먹는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심판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상에 쏟아버린다. 진노의 잔을 쏟아버린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진노로부터 자유롭게 됐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노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결국 믿는 사람들은 다 휴거될 거니까 이 땅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악인들만 있을 거니까 그때는 쏟아붓는다. 지금 우리가 그 잔을 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심판이 면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보면은 그러나 나는 영원히 선포하리니 내가 야곱의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요 우리는 물론이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를 질 경우에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때립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주의 손인 저들 하나님의 손의 역할을 해준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들어서 우리를 모욕을 주고 우리를 말로 때리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때리기도 한다. 감옥에 쳐넣기도 한다. 이것은 뭐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나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나 하나님의 자녀나 백성이나 똑같이 우리가 교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참 뿔을 들고 나를 괴롭힐 때는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옛날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그 다윗에게 막 발로 흙을 튀기면서 너 저주받은 사람아 네가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냐 그러면서 막 그럴 때 옆에 있는 군대 장군이 뭐라 하십니까? 저거 당장 쳐주겠다고 그랬을 때 다윗은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다. 이렇게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범사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정말 겸손한 자예요. 우리는 주님 오실 날까지 이 자세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닫게 합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거죠. 그러나 결국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고 다 끝나면은 그동안에 악하게 사용됐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들의 뿔들이 꺾일 것이다. 그리고 의인의 뿔들은 높이 들려지리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이렇게 사도를 통해서 말씀했죠. 이 말씀대로 요한계시록 가보면은 적그리스도의 열뿔이 결국은 다 꺾여야 됩니다. 마지막 열뿔이 다 꺾여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의인들의 뿔들이다. 의인들을 righteous. 이 righteous, 의인들을 그럴 때는 구약시대적인 의인을 말합니다. 신약시대는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구약시대 의인들은 righteous 이렇게 했고, 신약시대 의인들은 just 그랬습니다. just, justify. 의로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고 해주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적인 의인과 신약시대적인 의인이 다르죠. 보면 바울서신이나 사도요한의 서신 같은 데 보면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의인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 보면은 만일 의인들이 겨우 구원받는다면, 이 정도 나와 있어요. 또 요한일서 3장 7절 보면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의인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은, 법적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상태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항상 주의 피로 씻고 말씀의 물로 우리가 계속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혼이 정결해야만 몸까지 깨끗해지죠. 근데 사람들이 혼을 정결하지 않죠. 진리에 순종해야만 혼이 정결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도 있고 약속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행할 때 그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를 보면은 복종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또 순종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복종하라 하는 말씀은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 그러느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이유를 모릅니다. 요즘 같아서. 그러니까 몰라도 복종하라 이거예요. 몰라도. 그게 복종이에요. 영어로 submission입니다. submission. 근데 순종은 obey입니다. obey는 순종이라는 건 내가 깨닫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을 하든지 순종을 하든지, 몰라도 무조건 순종하든지 알고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약속이 이루어진다. 사람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머리에만 있고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마음으로 믿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포라는 것은 꼭 입으로 얘기만 하는 게 아니죠. 그것을 선포가 뭡니까? 행하는 거죠. 그러므로 입술로 말한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은 결국은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들을 창조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다. 이게 뭡니까? 말씀으로 창조해서 알게 됐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고 행하면 창조의 역사가 나온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엄청난 적이 비밀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종이고 글씨다. 아니죠. 이 글씨 안에 이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모든 질병을 고치실 것이요. 그러면 이걸 믿고 선포하면 결국 그게 나타나는데 그보다 병원에 먼저 가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싹 죽으면 죽으라고 선포하면 이 말씀이 능력이 많은 거죠. 독수리 같은 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제는 행해야 됩니다. 행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내가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날 때 결국 빛이 비쳐서 생명이 들어가서 그 빛이 죄인들에게 비치게 되고 그 빛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또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행함으로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침으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앞서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앞서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면 이제는 사랑만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사랑한 사람들을 하늘에서 많이 만나서 그들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